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사망자는 2,497명, 부상자는 2,4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늦은 밤 모로코 중부도시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모로코에서 1900년 이래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과 영국 등 이웃나라에서 파견된 구조팀이 현지 구조대원들과 함께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며 주민들도 무너진 주택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라케시 구시가 건물들과 진앙지에 가까운 아틀라스 산맥 소재 틴멜 모스크 사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로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애도를 표하면서 미국은 모로코 정부와 피해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모로코 내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로코 국민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늘 시작된 미국과 아르메니아 간의 연합훈련에 대해 아르메니아 정부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을 아르메니아가 위치한 남카프카스 지역에 침투하려는 공격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미국의 시도는 좋지 않으며 아르메니아를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11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 이글 파트너 2023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자국군의 국제 평화유지 임무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군 대변인은 훈련에 미 캔자스 주 방위군 등 미군 85명과 아르메니아 병사 175명이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최근 남카프카스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직접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웃나라인 아제르바이잔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으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종 서기장은 어제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두 단계 격상된 것으로 지금까지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네 나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협력과 우호의 역사적인 새로운 단계를 환영했으며 미국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베트남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10년간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이해의 증진과 신뢰 구축, 협력 강화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며 두 나라는 앞으로도 양국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영내와 세계의 평화, 안정, 협력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경제, 무역, 투자 협력과 혁신 주도의 포용적 경제 성장이 양국 관계의 핵심 기반이자 동력임을 재확인했으며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방부 간의 협의 창구 활용, 해양 안보 분야의 협력 등을 다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전 6시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1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저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공개적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가 우려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21도, 최고는 19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 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12일 러시아에 들어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날 저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뉴스 네트워크는 가슴에 북한 배지를 달고 있는 북한 시찰단으로 보이는 그룹이 러시아 연해주 핫산역을 방문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핫산역에서는 청소와 페인트 칠 작업이 이루어졌고 청소 작업 외에도 경찰이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핫산역은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이동 경로가 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입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10일에서 13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무기거래 등 군사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미 백악관과 한국 정부도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동방경제포럼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질문에 동방경제포럼에서 그러한 접촉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여 만이 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무기 거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포탄을 북한에서 공급받고 북한은 정찰위성과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상당한 규모의 무기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국 간 무기 거래 저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이너 부 보좌관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북러 정상회의가 여전히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 대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라며 이는 우리가 북한이 잠재적으로 러시아군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물러서서 잠시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때 한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북한을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택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양국 간에 진행 중인 이러한 대화가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무기 판매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를 강력히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을 제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직접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동맹과 협력했다며 여기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에서 하노이의 응우엔 푸종 베트남 서기장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베트남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이는 미국이 또 다른 중요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elevated our cooperation directly to the Vietnamese highest tier of partnership.
이어 오늘 우리의 진전은 일본, 한국,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와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작년에 시작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태평양 도서국 포럼을 통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여, 필리핀과의 강화된 동맹, 호주, 영국과의 파트너십인 오커스, 인도, 호주, 일본과의 격상된 쿼드 관여,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노력은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이고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바짝 다가가고 여기에 중국까지 연계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전 세계 주요 도전으로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수정주의 세력과 이란, 북한 같은 불량 국가, 그리고 지하디스트 테러단체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 조직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6일 상원개회 후 첫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은 미국은 물론 우리의 동맹국이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국내에서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기 직전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두 수정주의 적국, 즉 러시아와 중국은 제한 없는 우정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푸틴은 러시아를 이란과 북한처럼 미국의 적대적인 불량 정권과 더욱 공공연하게 연대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무한한 우정과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푸틴의 포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미국이 물러설 때가 아니다라며 국방과 경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을 돕는다는 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미국 최대의 전략적 적국 중 한 곳을 약화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적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힘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중국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북중러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공화당 의원은 중국의 북러연대 동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VOA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힘을 합쳐 공세를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파괴하도록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국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국무부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동유럽의 체코 정부가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 인력이 평양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자국 외교관들의 복귀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가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다니엘 드레이크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8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부당한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측에 대한 어떠한 무기나 유사한 지원도 개탄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자간 접촉에서 그러한 행동을 말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올해 초 북한 정권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통해 무기 거래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 같은 북러 밀착 속에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에 외교 인력이 충원된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레이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국경 개방과 평양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전개되는 상황을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충족되면 대사관 운영 재개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에도 평양에 남아 공간을 운영했던 서방 4개국 중 하나였지만 이듬해 1월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스웨덴 외무부도 BOA에 우리 외교 인력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지난 2020년 8월 잠정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계속 열려 있으며 현지 북한인 직원들이 평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새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잠수함을 짜집기한 수준으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낡은 북한의 잠수함을 개조해서는 핵투발 수단으로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정상 운용도 어렵고 위협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겸 국가안보공급망연구소 소장은 8일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에 대해 기괴한 겉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분석관을 역임했던 마틴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이 누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능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n its appearance,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pose a whole lot of challenge to anybody else. Their ability.
마틴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이전에 없던 추가적 억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저 핵 능력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새 핵잠수함이라고 명명해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60년대 운용하던 낡은 디젤식 잠수함을 개조해 전술핵을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미오 잠수함은 디젤 전기 잠수함이기 때문에 운항 시간에 제한이 있어 장시간 바다에서 잠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 능력과는 별개로 잠행성에 제한이 있는 잠수함으로는 보복 핵공격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연구 분석해온 조셉 댐프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이날 BOA에 북한이 공개한 핵잠수함은 기존에 갖고 있던 노후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댐프시 연구원은 자신이 2019년 7월 분석했던 북한의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 신형 잠수함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둥근 뱃머리와 같은 일부 특징들은 이후 더 광범위한 개조를 거치면서 덜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잠수함 한미의 프로펠러 부분이 가려진 것은 이 잠수함의 기원을 감추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진수된 잠수함은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과시했던 잠수함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8일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잠수함은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작은 발사관 6개와 큰 발사관 4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 형태를 봤을 때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즉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other big difference is I think, you know, most people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three launch tubes for, you know, larger diameter missiles.
당초 전문가들은 직경이 큰 미사일을 위한 발사관 3개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관측과 달리 직경이 작은 발사관 10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이나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용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탑재할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일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이고 있는 초대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핵 잠수함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으로 잠수함 전략을 연구하는 샘 탕그레디 교수는 해상의 잠수함에 핵무기를 배치해 발사하는 것은 지상 핵무기 발사보다 훨씬 어렵다면서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만큼의 사거리와 정교함을 갖춘 SLBM을 보유할 역량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핵 잠수함도 구식 설계로 소음이커 탐지가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영내 전략적 셈법을 전혀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type of submarines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 are old designs, noisy, detectable.
탕그레디 교수는 또 북한은 기술적으로 외부 조력 없이 완전히 새로운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으며 기존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y can't do that because it would be more expensive to try to convert existing
새로운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보다 기존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한 것처럼 기존 노후 잠수함을 핵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방식은 1950년대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서 디젤 추진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것은 공학적, 비용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산업 역량은 새롭게 핵잠수함 함대를 구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북한이 새 핵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핵 투발 수단 보유를 과장하고 허세를 부림으로써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고 두려움을 키우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내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또 북한이 현재 운용 중인 모든 잠수함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나 역설계의 결과라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이들로부터 관련 도움을 계속 받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s that everything built in North Korea is either result of technology transfer or reverse engineering?
현재 북한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의 대부분은 구소련이 설계한 것으로 소련에서 건조됐거나 소련의 공급망을 통해 자재를 제공받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핵잠수함 함대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마틴 소장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건조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면서 북한이 장기적 계획을 두고 주변국으로부터 도움을 계속 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계기로 핵잠수함 건조기술 등 핵심 군사 분야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1인 이른바 구구절 75주년을 맞아 민방위 무력 열병식을 펼치며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지만 삼각연대 강화에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8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됐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열병식에는 유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과 알렉산드로브 명칭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 단원들, 북한 주재 중국과 러시아 외교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구구절에 별도의 대표단 없이 군 협주단만 파견한 건 최근 북러 간 밀착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5년 전 구구절 70주년 때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이른바 북한 전승절 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가 정상 외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러시아 대표단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77 행사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곧 있을 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 뭐 굳이 대표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북한도 그보다 높은 급에서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굳이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구절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앞으로도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 연기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새로운 정세하에서 양측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중조관계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지역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표단 방문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대응해 중러가 구구절을 통해 북한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모양새지만 중러 정상의 친서 내용에 온도차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절박한 상태에서 국제 제재나 국제 규범에 관계없이 둘만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 중국은 국제 공급망의 중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국제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 경제는 치명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보다는 북러 뉴노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중국은 어느 정도 스탠스,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구구절 기념행사로 8일 밤늦게 진행된 열병식에는 정규군이 아닌 단위별 노농적위군 부대들이 참가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농적위군은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이 직장과 행정 단위별로 편성된 민간 군사 조직으로 이번 열병식엔 트랙터, 모터사이클 등으로 구성된 기계와 종대들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건군절인 지난 2월 8일 그리고 7월 27일 전승절에 이어 세 번째 열병식을 치렀습니다. 경제난 속에서도 민간 무력 열병식까지 진행한 것은 국가 방위를 위한 총동원 의지를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인식은 미국이나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규군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니까 결속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이번 열병식 참석을 통해 예우가 격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 정중앙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석단 특별석엔 리병철과 박정천 북한군 원수와 총참모장,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자리했는데 특히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열병식 녹화 영상에선 박정천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지난 2월 건군절 열병식 행사 땐 김주애가 김 위원장 뒤편의 귀빈석에 어머니 리설주와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번엔 리설주 없이 주석단 특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간부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보여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김주애가 김정은 다음과는 위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북한이 바로 사실상의 군주제 국가라는 그런 점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주애가 외국 대표단이 참석한 행사에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후계 수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에 열세를 쥐고 있는 중국은 올해 들어 해상과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방조방관하며 국제사회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올해 들어 선박 20척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또 매년 상한선을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경로를 통해 반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다른 나라 선박이 북한 선박을 관리하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도 포착됐는데 이는 과거에 흔히 볼 수 없던 일입니다. 그 밖에 북한은 올해에만 주류 수백만 달러치를 수입하며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 수입 규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 위반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이 중국 정부의 묵인 혹은 느슨한 단속 때문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이 구매한 중고선박은 8일 현재까지 27척으로 이들은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30척에 가까운 중국 중고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중국 중고선박 구매 문제와 관련해 최근 BOA에 중국이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과 관련한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20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도한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 압박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준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들이 북한의 석유 밀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역에서 꾸준히 발견되는 북한 유조선의 구체적인 이름과 사례를 서한에 명시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 등은 북한이 이미 이 상한선을 넘긴 것은 물론 북한의 주요 유류 획득 통로가 중국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상반기 북한 최대 유류시설이 밀집한 남포항구에 드나든 유조선 42척을 찾아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남포의 유조선이 정박한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 유형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남포에서 포착된 42척의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42만에서 최대 126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치 위안은 중국의 제재 족쇄가 풀리면서 우리는 훨씬 더 뻔뻔하게 이루어지는 유류에 대한 직접 운송을 보고 있다며 이는 분명 대북 정제유 제품에 대한 50만 배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of the loosening of the shackles of sanctions by China, that we're seeing more.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사례도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윤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와 북한 화물선 남포 5호 등 4척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제3국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의 실제 선주는 북한에 있지만 해당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이들 회사가 등록 소유주 자격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자국 회사에 이런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제재 위반을 일부 회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자국 회사나 개인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례로 한국 외교부는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지난 몇 년간 빈번해지자 지난해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관련국과 기관, 개인 등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를 불러모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장소는 해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BOE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약 550만 달러에 달하는 위스키 등 증류주와 와인을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기록한 고급 주류 수입액 424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BOE에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상품은 보통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찾는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없는 만큼 외국인보단 분명 북한 내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It's also interesting because those kinds of products we've usually thought of as going to foreign tourists, you know, for the hotels.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70호와 2321호를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류가 사치품이 아니라는 논리로 북한의 위스키와 와인 수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BOE는 7일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를 분석해 최소 34명의 북한 출신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1년에 10명 내외의 북한 연구진이 중국에서 포착됐던 전례와 비교할 때 약 3배 급증한 것입니다. 이들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는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안보리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진의 연구 분야가 이공계인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포착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BOE는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유엔안보리 회의를 비롯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엔안보리의 현 대북 제재 체제를 자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덩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달 25일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을 야당 의원이 쓰레기라고 비난한 것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모든 탈북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비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는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한국 국회에서 불거진 태용호 의원에 대한 야당 의원의 쓰레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탈북민을 매우 부적절하게 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이날 BOA에 북한 주민을 모욕적으로 풍자하는 막말은 모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이런 쓰레기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며 모두를 위해 선을 긋는 게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태 의원이 런던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태 의원이 북한 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활기찬 민주주의와 자유를 포용함으로써 남다른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용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중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 등 격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포갑자 독재 정권인 김정은의 표를 들면서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태 의원은 다음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쓰레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순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BOA는 이와 관련해 박영순 의원에게 두 차례 이메일을 보내 발언의 사실 여부와 입장에 관해 물었지만 9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전직 관리 등은 자유와 인권을 찾아 탈출한 북한인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조차 인권 침해를 받는 현실에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이나 이념적 차원이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탈북하는 건 매우 어렵고 힘든 전환으로서 탈북민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이런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른다며 민주당은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에 노출됐다고 느끼는 잔인하고 비열한 언어를 똑같이 반복하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a very challenging, difficult transition to be a defector from North Korea.
그러면서 그들을 맞이한 이들이 처음에 그들을 박해했던 북한 정권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건 참으로 추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건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란 비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모든 한국인이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He certainly is in a position to speak out and to express the views that he's expressed.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인간 쓰레기라고 불리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분명히 이 용어를 전직 북한 주민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코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때론 인권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 망명자를 북한 정부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비방을 사용해 폭언하는 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위협을 확대함으로써 동료 의원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 대리는 이번 논란을 권투 선수가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상대 벨트 아래를 때리는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비방은 상대에게 모욕적이란 것입니다.
I would agree that it's what we would say in English under the belt. You know, when you're fighting somebody, if you hit them under the belt, that is not.
태 의원이 북한 외교관 시절 그를 여러 번 만났던 호어 전 대사 대리는 그러나 태 의원도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태 의원을 강단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터프 쿠키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태 의원이 한국의 정치를 배우는 학습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2주 사이 해군을 4차례 이상 시찰했습니다. 해군 핵 무장화와 함께 러시아, 중국과의 연합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해군절을 맞아 딸을 대동하고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용의위병대 대장의 영접 보고를 받으시고 해군 용의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건 2012년 직권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에는 동해함대 제2수상함 전대를 찾아 함정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했습니다. 9월 8일에는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4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겁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해군 띄우기 행보를 북중러 해상연합훈련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해상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4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당시에 아마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쇼이구 장관도 북한과 연합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4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9월 10일에서 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김 위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있는 33번 부두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해상연합훈련이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 supreme leader is going to have some sort of visibility to it, and that could be part of strategic messaging. It could show the importance.
북한이 해상연합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42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속정 등 소형 함정인데다 대부분 1960, 70년대 만들어진 노후 선박들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압록급 호위함인데 1500톤급에 불과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연합훈련이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에 보낼 수 있는 함정이 없다는 그런 북한으로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과 무기거래 그리고 정상회담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돼 1년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군 사상자는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포탄 부족이 심각합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하루 6만에서 8만 발의 포탄을 쏴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는 2만 발로 떨어지더니 올 1월부터는 5천에서 1만 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러시아의 용병업체인 바그너그룹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 5월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러시아 국방부가 탄약을 지원하지 않아 전사자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통상 뭐 수천 발에서 뭐 최대 하루 수만 발까지 포탄을 소모하면서 이 포탄 확보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과 핵잠수함 기술 그리고 석유, 식량 등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8일 열린 전술 핵공격 잠수함 진수식에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러시아는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1급 비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these technologies are considered top secret. So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Russians' desperation.
북한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해상 연합 군사 훈련을 추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구도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좋은 예입니다. 당시 미한일 3국 정상은 미한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군사협력을 미한일 삼각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해상연합훈련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 미한일 안보협력에 맞서는 북중러 군사협력체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로버트 슈퍼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have forged a informal alliance.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비공식적인 동맹이라며 연합훈련은 그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미한일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군사협력의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연간 무역액이 6,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러시아와 군사적 결속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옥 박사는 중국으로서는 북중러 군사협력이 별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굳이 그 북한의 이러한 소위 그 핵소동, 핵위협에 같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얻어갈 이익이 적다라는 것이죠.
동북아 정세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연합군사훈련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정말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제 어떤 틀 없이 그 작품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의
오늘은 현대 미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술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합니다. 테러의 시작은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운항 중 납치된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5명의 테러범들이 76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들이 탄 비행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93층에서 99층 사이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시 3분 다른 여객기 한 편이 남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51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9시 59분 56분 동안 불에 타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남쪽 건물이 10초 만에 무너집니다. 8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시 3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비행기로 20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 서머셋 카운티에 33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여객기가 4명의 테러범들에 의해서 추락합니다. 10시 15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10시 28분 102분간 불타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1,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테러로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국은 테러 용의자로 국제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카에다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1973년 9월 11일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 피살됩니다. 이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육군 총사령관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정권을 전복했습니다. 아옌데 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망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대통령궁에 머물렀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아옌데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합니다. 1908년 칠레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옌데는 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반대하던 우파 세력이 미국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이후 16년 동안 칠레를 철권 통치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